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프스의 정상 융프라우 방문길을 마치겠습니다. 인탈라켄으로부터 교도기차를 세 번 갈아타고 가는 마지막 정거장이 융프라우 산등성이 있는 곳입니다. 산 밑에서 처음 기차를 탔을 때에도 약간 더운 듯한 초가을이었지만 융프라우에 오르니 섭씨로 영하 2도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스웨터를 입었는데도 손이 시리고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상하이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의 기후와 대조가 되어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르는 도중 두 곳의 전망대에서 기차가 몇 번씩 정차해 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다보는 광경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엄한 설경이었습니다. 앞을 보나 좌우를 보나 만년설에 덮인 산정과 계곡뿐이었습니다. 역시 만년설봉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광경이었습니다. 종착역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면 산정이 있는데 그곳에는 일식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음식점과 전시물이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감탄을 준 전시물은 긴 얼음 터널이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터널이 수백 미터 만들어져 있는데 군데군데 얼음으로 조각물이 되어 있어서 기념사진 찍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전후 좌우에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설봉들은 감탄과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관광객들과 일본어를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했었습니다. 융프라우의 설봉은 해발 4,158m인데 구조물 밖으로 나아가서 만년설을 밟으며 설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최적이었습니다. 야호 소리를 지르는 한인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온 신랑 신부들은 미끄럽다는 눈밭들 이후로 서로 더욱 껴안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신혼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척 귀엽게 보였습니다. 융프라우 산정에서 1시간 동안 관광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높은 알프스를 도보로 넘어 출정을 한 나폴레옹과 하니발 장군이 새삼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니발 박카라는 카르테지의 명장군은 코끼리를 타고 또는 코끼리를 이용하여 군량을 옮기면서 약 2200년 전에 알프스산을 넘어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직접 알프스산에 오르고 보니 하니발 박카 장군이 알프스산을 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테 장군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의도에 불탔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를 정복하려면 알프스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알프스산을 프랑스 군대가 넘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신임하는 부하를 보내서 알프스산을 넘을 수 있는지 탑사하라고 명했습니다. 탑사를 마치고 돌아온 신하가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알프스산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말했을 때 나폴레옹은 신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한 나흘 만에 그는 이탈리아 진격을 했습니다. 알프스산을 넘어 이탈리아를 정복한 나폴레옹은 훗날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승리를 결심한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알프스는 역경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난관을 극복하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융프라우에 먼저 다녀오는 왕복 기차 보용은 1인당 약 140달러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산정에 오르는 기차의 옆좌석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관광에 나선 스위스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쭈리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융프라우에 관광을 온다고 하기에 스위스에서 살면서 왜 일찍 와보지 않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인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쉽게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인들도 잘 오지 못하는 융프라우 설봉에 한인이 많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의 국력도 크게 약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